성금 요일 예배로 이렇게 모이가 되니까 참 좋습니다. 꿈이 있다면 우리 내년 성금 요일 예배 때는 성찬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조금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 말고 앞에 차려놓고 자기가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자기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의미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십자가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닌데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보라색 리본을 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에는 부활을 찬양하며 흰 리본을 다는데 빨간색 리본을 언제 단다면 성령 강림 주일에 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성금요일이라고 우리 대우 집사님이 빨간색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하자고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하는지는 알겠죠? 우리 교회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하네.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붙들고 가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 함께 아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갈 때 특히 고난주간을 끼고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빠지지 않고 꼭 방문하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를 가면 그 안뜰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 안쪽에 잡혀 들어가신 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서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 뜰에서 추워서 숯불을 피워둔 곳에서 자기도 몸을 녹이겠다라고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한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죠. 부인하게 되죠. 그 동상입니다. 동상을 한번 볼까요?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죠? 그 동상 아래쪽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57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영어로 하면 Woman, I don't know him 이라고 베드로가 부정을 하죠. 성지순례 오신 많은 분들이 이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저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기념 촬영을 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할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진을 찍을까요?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아닐까? 아,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충분히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아니, 내 삶을 돌아보니까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숙연해지는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사진, 이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웃으면서 승리의 V자를 하면서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이 장소, 자기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를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베드로 통곡 기념 교회를 짓고 그 위에 닭이 우는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그렇죠. 십자가 위에다가 닭을 붙여 놨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저걸 보면 아, 저기가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장소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세워진 저 장소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 대제사장의 집이 얼마나 컸으면 그 집안에서 이미 재판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있었어요. 재판을 하고 그리고 유죄가 판결되면 그 유죄를 판결받은 사람을 감옥에 투옥시킬 수 있는 지하 감옥까지 다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구멍이 보이죠? 저 구멍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지하 감옥에 넣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구멍입니다. 사다리가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줄을 묶어가지고 지하로 내렸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도 그때 대제사장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내려가실 때에 저렇게 줄에 달려서 내려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얼마 동안 지하 감옥에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저런 모습으로 위로 끌어올려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육체적인 고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69절을 한번, 67절을 다 함께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67절입니다. 67절. 오늘 본문 앞쪽이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찾지 않았는데 67절. 네, 맞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매. 우리 한글 성경만 그냥 보면 한 사람이 주님께 침을 뱉고 또 다른 사람이 주먹으로 주님의 얼굴을 치고 또 다른 사람은 손바닥으로 주님의 뺨때기를 때린 것 같은데 원본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어 성경이든 아니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번 보셔도 됩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다수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주님의 얼굴을 강타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치욕감을 주기 위해서 뺨을 계속적으로 때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그 안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벌어지고 있는 것.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데 첫 번째 부인할 때보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할 때보다 세 번째로 가면 갈수록 베드로의 그 부정이, 부인이 더 간결해지고 강경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맹세까지 하며 내가 그를 모른다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맹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구나. 죄의 속성이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면 양심이 가책이 생겨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우리 인생에 한번 들어오면 죄는 그냥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한번 들어오면 우리는 알잖아요.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라니까요.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뭘 합니까?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주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제자가 멀리서 주님을 뒤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제자가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재밌는 건 요한과 대제사장의 이 평소에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에 안뜰까지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안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갔던 또 다른 제자 요한이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이야기해서 베드로를 안뜰에 데리고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안뜰에 들어왔더니 베드로가 몸이 춥습니다. 다른 종들이 숯불을 피우고 그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베드로도 함께 가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문 밖에서 데리고 들어왔던 여종이 숯불을 피운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불빛이 나니까 얼굴이 보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두 번 생각할 여유 없이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오늘 이 밤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만 기억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그때 달려나가서 회개하면 되는데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 여러분 때에 맞춰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야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뭘 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1절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1절 시작 부분을 보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가까운데 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en he went out to the gateway. 무슨 말이에요? 아예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부탁해서 여종이 바깥에 있지 않고 안뜰까지 들어왔습니다. 몸이 추워서 숯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불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어두운 바깥으로 아예 나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다른 요정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범한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았으면 되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면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어두운 곳으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빛 가운데 나와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때 그 상황에서 뭘 합니까? 오히려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라니까. 나름대로 숨는다고 숨었는데 또 다른 요정이 알아보고 내가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베드로는 피한다고 피했고요. 숨는다고 숨으면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숨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에는 아예 맹세까지 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허락해주면 처음 들어왔던 죄의 모습 그대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죄의 점진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되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처음에 한번 부정할 때는 가슴이 떨렸는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맹세까지 하며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양심이 찔려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가 두 번이나 주님을 부정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쩡거리고 있다라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3절입니다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예수의 당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투, 어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북쪽 갈릴리 시골 발음인데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73절을 보면 시작이 조금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사이가 조금 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경은 조금 후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조금 후에라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시간을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조금 후에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분, 10분, 15분이 아니에요. 한 시간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부정했습니다. 또 부정했습니다. 두 번이나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안전 때문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고난당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했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이나 주님을 부정하고 그 장소에, 똑같은 장소에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그 현장에 한 시간을 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 살겠다라고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정했던 이 베드로가 그렇다면 자기 살겠다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또 한 시간이나 거기 머물러 있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었거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두 번이나 부정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양심이 찔리는데 자기의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서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중성 아닙니까? 우리도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면 베드로처럼 빛 가운데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두운 데로 숨어버리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냐라는 거. 마치 베드로가 불 가운데서 그 밝은 빛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어두운 데 숨어버리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으면 하나님 사역하던 그거 쉽게 내려놔버리고 마음 상했다라고 교회를 떠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떠나면 다 괜찮아지냐라는 거. 어딜 가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신상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 상처받았다라고 사역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지만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싶지만 주님 내게 구원 주신 그 사랑 내려놓지 못해서 그 줄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마음의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우리 모습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성이 다 있다라니까요.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고난당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가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쳐야 되나?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죄인 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함으로 돌아서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문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5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베드로가 뭘 하냐라니까요.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삶으로부터 회개가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집 가야바의 집에서 우리 주님의 유죄가 판결되고 줄을 달아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67절에서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주님의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맞으면 얼굴이 얼마나 퉁퉁 붓겠습니까? 뺨을 한 대만 때려도 눈 안에 있는 실핏줄들이 다 터져서 새빨갛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퉁퉁 부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의 얼굴과 이런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60절부터 62절까지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영화들이 나왔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쉬운 건 그렇게 많은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이 나왔는데 이 장면을 연출해내는 감독이 아직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몇 년 전에 Passion of the Christ 나온 영화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감독이 누구였죠? 멜 깁슨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의 그 손이 바로 멜 깁슨 자기 손이에요. 못을 박는 그 손은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직접 자기의 손으로 해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그 영화를 보는데 감동이 훨씬 더 되더라는 거예요.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눈과 딱 마주쳤는데 주님의 얼굴이 어때요? 수없이 맞아서 얼굴은 퉁퉁 붓고 눈 주변은 새파랗게 멍이 들고 예수님의 양눈은 하도 뺨을 많이 맞아서 실 그 핏줄이 다 터져서 빨갛게 된 그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장면. 주님이 쳐다보는데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도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너까지 나를 배신하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주님의 눈빛. 지금이라도 달려나가서 회개하라는 눈빛으로 주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베드로의 가슴을 얼마나 세게 때려냈겠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3년의 공생애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순간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궁지가 있고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주님과 함께 배고프며 주님과 함께 추위에 떨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배고픈 그 순간에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갈릴리 호수에서 그 태풍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모든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이 딱 겹쳐서 보여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무것도 아닌 여종의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있는 자신의 그 실체의 모습을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혼을 내죠. 그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은 분명하지 않는데 원본 그 그릭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를 혼내듯이 베드로가 주님을 혼냈어요. 다시는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것. 그 열정이 있었길래 주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도 칼로 잘라버린 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다녔는데 주님 어느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오늘 이 새벽은 어떠냐라는 것.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아니 마지막에는 아예 저주까지 하며 부정했습니다. 자기 안위밖에, 자기의 안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맞이해보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때 닭이 우는 그 소리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기가 했던 그 말로 날아와서 자기의 귀전을 때렸을 거예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의 귀를 때렸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이랬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나보다 주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뭐가 그렇게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어느덧 내 인생을 돌아보면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수없이 하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선포했지만 내 자존심 건드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결단하고 넘어지고 또 결단하고 넘어지는 이 반복의 이 사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결단도 수없이 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은혜롭게 드리면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료는 쌓여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세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완악하게 잘 안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설교 들을 줄 아는 귀는 있는데 수없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내 나름대로 주님 앞에 노력하고 몸부림쳐봤지만 또 넘어지는 반복되는 내 모습 때문에 혹시 실망하고 야 이게 원래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가는 분들은 아니 계셨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주의 삶으로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또 넘어졌던 것.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들려졌던 읽혀졌던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새롭게 세워지고 말씀 위에 뿌리 내리는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